자,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저는 오늘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옛날에 사냥꾼이 한 명이 있었는데 사냥꾼이 매를 잡기 위해서 화살을 겨누면서 쏠려고 했는데 이 매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한 곳을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매가 바라보고 있는 그 눈길을 따라 이렇게 보았더니 뱀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뱀을 잡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뱀도 무엇인가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 뱀은 개구리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개구리를 유심히 보니까 이 개구리도 무엇인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무당벌레를 잡아먹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는 것이죠. 이 무당벌레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가만히 뭔가를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진딧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냥꾼은 이 먹이 사슬을 보다가 웃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스웠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그러면 나도 누군가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화살을 내려놓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거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서서 사냥꾼을 삼키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런 이야기도 지어내었었습니다. 바그다드에 한 부잣집이 있었는데요. 그 부잣집에 종을 시켜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좀 사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종이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틈 속에 있는데 어떤 한 여인이 이 종을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돌아보는 그 순간 이 하인은 너무 놀라서 도망을 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제가 여기에 있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말을 한 필만 좀 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라마다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거기에 숨어 있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 한 필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열심히 라마다라고 하는 그 도시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주인이 시장통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당신이 오늘 왜 우리 하인을 겁을 주었습니까? 우리 하인이 왜 이렇게 겁을 먹고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겁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여기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바그다드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늘 그를 라마다에서 만나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누구든지 찾아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다윗의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의 가시와 같은 이웃인 사울왕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을 평생 괴롭혀왔던 이 원수였지만은 사람의 죽음은 늘 마음이 아픕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다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유명을 달리하게 되면은 내가 왜 그랬던가. 그래서 살아있을 때, 살아서 티격태격할 때가 그래도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투고 미워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이 더 좋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다윗을 죽이려고 늘 따라다녔던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비난의 대상, 미움의 대상이었던 사울왕이었지만은 그래도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이 불쌍하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그가 신앙인답게 살다가 죽었더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다윗은 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선한 그러한 사람이었고 사울은 악한 역할을 그러한 대명사로서 쓰임을 받았었습니다. 사울의 삶이 그러했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시작을 했다가 교만한 모습으로 끝난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왕이고 늘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찾아다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마지막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비운의 왕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이런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적어도 자신의 두 다리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 중에도 오늘 집을 출발을 해서 교회로 오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오신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날들만 생각을 하지 죽음 앞에 서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에 골똘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를 보니까 이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러한 팀도 있는데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젊은 부부 예비 신부 신랑에게 물어보게 되면은 죽음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멋지게 살고 더 행복하게 살 것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이러한 생각들을 미리 해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죽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가?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내게 주어진 이 70년과 이 80년 어쩌면 그것보다 더 짧은 이 인생 인생을 살도록 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가? 왜 이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냥 두셨는가? 이것을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 서게 될 것을 미리 한번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둥바둥 욕심을 부리면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 살았었구나, 헛되게 살았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노래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가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노래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그분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전부가 다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래서 그 가사를 그렇게 지었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분이 와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이 아닙니까? 황금을 돌처럼 흔하게 여겼고 지혜가 모든 사람들보다 출중했었고 부인이 한 명도 힘든데 천 명까지 두고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누릴 것은 다 누려보고 마지막에 그가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철저하게 후회를 하죠.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었던 그 수많은 시간들과 그 수많은 재물들과 그리고 그 출중했던 지혜들, 그 지혜를 가지고 엉뚱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그가 살아왔던 그 날들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했는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재물들도 천명이나 되어지는 그 여인을 거느렸던 모든 것도 다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살 것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그가 내렸던 그 결론은 그가 썼던 성경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결국은 결론을 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고 이렇게 살 때에야만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접어들 때에 후회를 하지 않는 삶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다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접어들 그때에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십시오. 마지막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나님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지만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접어들면은 그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내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 위에서 살게 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내뱉었던 그 모든 말들이 다 쓸모가 없는 말이었다는 것, 그리고는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이 후회하겠습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후회하는 것이죠. 그의 그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상급을 얼마나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까? 그 모든 시간들과 탁월했던 그 지혜들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7, 80년 인생, 이때 우리가 했던 모든 행위와 은밀하게 했던 아무도 보지 아니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했던 그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보면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인생으로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인생인 것입니다. 내 것인 줄 알고 살다가 보면 결국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성도는 죽음을 생각을 해보며 사는 성도입니다. 내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내가 살고 있던 이 호흡을 마무리를 짓고 마지막 호흡을 한번 내뱉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생명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그 순간, 그것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얼마나 한탄을 하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불려가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내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신 그분 앞에 가게 되면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곳에 갔는데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곁에 보게 되면 기념책이라고 하는 책에 또 한 건 더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살아가던 모든 날 동안 했던 모든 행위들과 그리고 내가 했던 말들을 기록한 기념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서 3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서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록이 다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기념책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기념책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시겠죠. 그걸 보면서 아마 드는 생각이 좀 더 잘할 걸,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더 잘할 걸,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살 걸, 그제서야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 뇌리 속에는 잊혀지지 않는 그 집사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부인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반대하고 핍박을 했던 그 집사님이 결국 60대에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이제 몇 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 이 중우를 붙들고 이 바지 가랑이를 붙들고 목사님 저에게 6개월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시간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제게 6개월만 시간을 주시면은 목사님만 따라다니고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것만 좀 하다가 가고 싶습니다. 시간이 아까운 것입니다. 그제서야 시간이 아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내 죽음을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내 죽음을 미리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들, 적어도 내 두 다리를 걸어다닐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들인지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낭비해서는 안 되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국은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도 이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어지면은 그는 다소곳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는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도 장례식이 있으면 자주 찾아가 보라. 그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결국 나도 이렇게 죽어갈 것인데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큰소리 떵떵 치면서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미워하면서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가 달라져도 분명히 이 의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울왕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성도를 대표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을 하였다가 육으로 마친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중간중간 실수하고 죄도 범하고 결정적으로 살인도 했었죠.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고 아프지만은 다시금 일어서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이 갈수록 더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성도를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을 하였다가 육으로 마치고 싶은 성도가 사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좋아서 이 육신의 욕구가 너무 세어서 의외로 이 길을 선택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전에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고 벗하고 겨우 예배만 겨우 참석을 하는 성도로, 생활 속에서 산 제물로 들여지는 영적인 예배는 생각지도 못하고 겨우 내 신앙의 명분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길을 걸어가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늘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자신을 절제하면서 그 힘든 광야의 연단도 다 받아가면서도 피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성도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고 있는 이 사울왕의 길을 나도 모르게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나 자신의 삶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방법 자체가 달랐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그랬죠.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전쟁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도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게브와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의 성이 침노를 당해서 불살라졌고 사울 왕도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둘 다 침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다윗은 이 화를 변하여서 복이 되게 만들었고 사울 왕은 비참하게 자결하여서 죽게 되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침공을 당한 것은 다 똑같은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기에 이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요, 와서 보니까 그의 성읍이 완전히 불살라졌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잿덩어리만 남아있고 그리고 온 식구들은 다 사로잡혀져 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은요, 그냥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단은 울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달라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다윗의 눈물을 보시고 그래서 다윗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찌해 좋을지 모를 때 내 실수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을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엎드리고 있으면, 눈물 흘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러 갈 때 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나갔죠. 그럴 때마다 늘 승리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생애 속에서 한 번도 전쟁에 패했던 적이 없습니다. 늘 그는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충분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그렇지 않았었죠. 사울왕은 이 마지막 전쟁을 수행을 함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가 찾아갔던 것은 신접한 여인이었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점을 보는 장례일을 알려주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은 그들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나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울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울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그가 엎드려서 울었더라면 사실은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도 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는 것 그것이 더 우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만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비참한 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를 준비하든지 아니면 개인의 중요한 일을 준비하든지 어쨌든 우리는 준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든든한 하나님의 그 지지를 받고 나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 2절을 한번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영상에 나올 텐데요. 이 찬송가를 보시면서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일도 내가 앞장서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싸워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서부터 이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나를 앞장서서 나가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2절 찬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대.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성도가 그 성도가 정말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인생 여러분들이 어찌 책임을 지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도 여러분들이 책임져주지 못합니다. 나 자신의 인생도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데 어찌하여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앞서서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지지를 받고 나간다면 그는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싸움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을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서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를 간다고 하도 패합니다. 재벌과 결혼한다 할지라도 그는 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것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될 것이라고는 요행을 바라고 나간다면요. 넘어지게 되어져 있는데 이 사울의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는 사울 왕처럼 이렇게 살면은 모두가 다 끝이 안 좋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자결로 그의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죽음의 장면에서 그는 화살을 맞았습니다. 화살을 아마 단순한 팔이나 이런 다리에 맞은 것이 아니라 이 몸통에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활로 인해서 중상에 빠졌다 이렇게 나와 있죠. 몸에 화살이 박혀있는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제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기이던 병사에게 나를 찔러서 죽게 해다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하노라. 그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이 모욕당할 것 이것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사가 왕을 죽이기를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비참하게도 자기 자신의 칼을 의지해서 죽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활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시간,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면서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가 칼을 의지해서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 순간이라도 사울 왕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안 주셨겠습니까? 역대상 10장 13, 4절 말씀에는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 백성들이 사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께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울 왕처럼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 엎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 전보로 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전보는 곳에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이 기독교인들의 많은 수가요 전보로 간다고 그래요. 비참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아내와 더불어 그 등산을 하다가요 산을 가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탑을 쌓아놓은 곳이 보였습니다. 돌을 가지고 이렇게 탑을 쌓아놓았다 많이 쌓아놓았었습니다. 아슬아슬하니 이게 높여져 있는 거 제가 차서 넘어뜨려 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혹시 또 사람들 보기에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왔습니다만은 아내에게 물어 이게 뭔지 아냐고 아내도 공감을 합니다. 이거 소원 비는 거라고 이거 쌓아놓고 이렇게 소원 비는 거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내에게 그거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목사님들 너에게 와서 이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을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점쟁이에 찾아가서 개척교회 어디에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행여나 이런 실수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다윗도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살해까지 했었는데 그래도 그가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일어서서는 그 뒤부터는 다윗은요 간음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통곡을 하고 울었었는지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뒤로는 바람을 피워서 그 속에 있는 그것보다도 일어나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을 그때에 그의 마지막을 좀 생각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의 두 다리에 힘이 있고 그의 휘하 병사들의 명령에 순종하고 권세가 있을 그때에 다윗을 좀 받아들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는 하나님 앞에 좀 엎드릴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아마도 이 땅 위에서의 삶에만 집중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사울 왕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현재처럼 이렇게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은퇴를 앞둔 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건축회사의 사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이제 은퇴를 며칠 앞두고 있는데 그에게 집을 한 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집 한 채만 더 지어주고 은퇴를 하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필 은퇴를 앞둔 사람에게 그 부탁을 하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면서 건축을 했습니다. 감독도 소홀히 했고 좋은 재료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냥 대충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이 다 완공이 되어졌을 때에 사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열쇠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건축한 이 집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애써온 당신의 은퇴를 기념하는 내 선물입니다 하고 이 건축가는 그 사람에게 열쇠를 주었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지었을 것을 이 예화가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천국에 나의 처소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삶을 대충대충 한다면 천국에 나의 처소도 여러분들의 처소도 대충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키를 주실 때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나의 삶이 천국에서 나의 삶을 나의 집을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미리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순간순간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천국에서 내 집을 짓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러셨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 이제 나는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높은 것을 천국을 침노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죽음의 순간에 접어들게 되면 바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그 말씀을 바로 적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시간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조금 더 잘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카나다로 가기 전에 저를 앉혀놓고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그동안에 이 간증은 못했었는데 이 간증을 목사님에게는 하고 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민을 간 권사님이 계십니다. 권사님이요, 이렇게 방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그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쏜살같이 그분의 권사님의 표현대로는 로켓처럼 날아갔다고 그럽니다. 순간 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구나. 그의 영혼이 몸을 떠나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날아가다가 그 권사님은 정말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사실은 그 권사님이 여기에도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캐나다에서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드림교회도 오셔서 기도에 관한 이런 강의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드림교회를 아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순간 하나님 이 모습대로 설 수는 없습니다. 이래로는 안 됩니다. 나 좀 다시금 살려주십시오. 그 마음을 그 날아가는 순간에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 그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멈추게 하시더니 돌이켜서 다시금 지구를 향해서 막 달려와서 그 방에 딱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엎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셔서 다시금 살아나셨다고 그럽니다. 그 간증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캐나다로 가셨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캐나다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은 그렇다면은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라고 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 잘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을 주님에게 드립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져 있게 해주시고 지금 열심을 가지게 해주시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한 2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